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 위대함의 파괴자가 될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한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바이든의 미국에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은 미국 영혼의 구세주가 아니라 미국 일자리 창출의 파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4년 동안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선거 공약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임기 안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재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상 이유로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도쿄 총리 건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임기가 1년 남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직 사임 이유에 대해선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정기검진에서 재발 증상이 발견돼 직무 수행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병마와 싸우고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차기 총리가 정해질 때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07년 1차 총리직 수행 당시에도 지병으로 사퇴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서로의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중국이 파라셀 제도 인근 해역에서 군사행동을 증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또 미 국방부가 지난달 중국의 이 해역에서의 군사화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위협에 대해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사활동 확대를 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어제 인민해방군이 시사군도에서 중국 영해를 침범한 미 군함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거듭 일으켰고 항행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패권을 행사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 조종사가 탑승한 F-16 전투기가 미국에서 공중급유를 받는 사진을 공개했다고 타이완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이날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 재타이완협회가 전날 페이스북에 미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공중급유 훈련을 받는 F-16 전투기 사진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재타이완협회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전투기들은 미국이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타이완에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타이완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안보 협력 활동에 다면적인 성격을 부각하는 활동을 보였다면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전파 하마스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 전투기와 탱크가 가자지구 내 하마스 테러 조직의 지하시설과 군초소에 밤새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사된 방화풍선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주장했습니다.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향해 로켓 6발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도 로켓 공격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의 훈련소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중국이 첫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바이러스 존재를 처음 보고한 사실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중요한 동맹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8일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독일 선거 이후 미국과의 향후 협력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나토가 안보 정책의 중요한 동맹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국경 강화와 테러리스트 격퇴, 전쟁 중단을 공약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금액이 분산돼 있는 280개 계좌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규모를 줄여 실시된 미한연합훈련이 끝났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23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해외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외교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임 이후 대외 정책 성과를 나열하면서 북한 문제는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몰수 대상 계좌들은 모두 280개로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적발한 두 건의 해킹 범죄와 연관된 것입니다. 또 지난 2018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약 2억 5천만 달러와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당시 해킹 범죄가 북한의 소행이란 점을 확인하며 자체 조사 결과와 함께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제출한 연례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북한 해커들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 국가의 최소 5개 거래소에 해킹 공격을 가해 5억 7,10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북한이 탈취한 2억 5천만 달러와 관련이 있는 146개 계좌에 대해서는 이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몰수 대상으로 지목된 280개 계좌들은 앞선 소송에서 공개된 계좌 등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1월 27일 미화 약 4,850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의 가상화폐 34만 2천 이더가 도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후 미 수사당국은 미국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상의 인물이 이를 세탁하려는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물은 12월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이더로 돼 있는 4,850만 상당의 가상화폐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때 해당 거래소가 이를 막았고 현재까지 이 금액이 들어있는 계좌가 동결 상태라는 게 소장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해킹으로 탈취된 금액이 다양한 가상화폐로 환전되는 등 세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문제의 계좌 280개를 적발했고 이런 적발 과정이 30쪽에 달하는 소장에 상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화로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된 계좌를 합치면 몰수 대상 액수는 대략 5천만 달러입니다. 이번 몰수 소송을 위한 조사에는 미 연방국세청 범죄조사국과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등이 참여했습니다. 미 법무부 범죄수사담당 브라이언 레빗 차관 대행은 보도자료에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 프로그램과 중국의 가상화폐 자금 세탁 네트워크와의 연결고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몰수 소송은 법무부가 북한의 범죄 조직과 수법을 노출시키고 불법 이익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대응하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드러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대행은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북한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범죄를 집중 공략해왔다면서 이번 소송은 범죄자들이 과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가상화폐 추적과 압류에 대한 가상화폐 추적 부서에 놀라운 역량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달에도 대북제재 위반 기업 등이 거래한 237만 달러의 계좌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해킹 조직 비글보이스의 공격을 전 세계 금융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고 미국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 경보를 통해 비글보이스 활동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니 전 애틀랜틱 카운슬 사이버 국정계획 구상 담당 객원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경보는 미국 정부가 단순히 북한의 은행 한 곳을 턴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So this isn't, they're not regarding this just as, hey, you robbed one bank, so can you please stop? They're thinking of this more sort of as a systemic risk.
이번에 비글보이즈 활동 재개에 대해 경고를 발령한 정부 부처들은 이 문제를 세계 금융체제에 대한 일종의 위협으로 간주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 연구원은 미 정부는 금융체제 전반에 대한 신뢰도 실추라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 당국은 북한이 새 해킹 수법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이들의 수법을 발견하고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 연구원은 북한이 ATM 전산망 해킹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통해 지속적 이득을 보기를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공격이 세계 금융체제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정도로 지속된다면 향후 보다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전문가인 리차드 하크넷 신시내티 대학교 교수는 세계 각국 은행 자동화기기 전산망을 노린 북한 해커 단체 비글보이스의 공격 수법은 상당히 발전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I'm not saying that it's easy, that they were able to develop an exploit of a vulnerability within the ATM network.
이 같은 수법은 결코 단순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며 일단 한번 공격할 수 있게 되면 자원 탈취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 정부는 이번 부처 합동 경보를 통해 북한의 공격 수법을 공개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we're trying to produce greater defense and resilience within the banking system by making this public.
이제는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을 예상할 수 있게 된 만큼 비글보이스가 더 이상 효과적인 영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크넥 교수는 또 이번 경보는 정부 부처 간 통합된 지속적 개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매튜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사이버안보 담당 연구원은 북한 해커들은 금융 사이버 작전을 심층적이고 난해한 간첩 작전처럼 수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requires some human interaction and sort of carrying out these cash transfers. And you know, some of the countries that were involved were South Africa and Japan and these places outside of, you know, around the world. So
북한 해커들이 주의를 기울인 계획과 표적 전산망들에 대한 사전 학습을 통해 보안망으로부터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표적 전산망에 깔린 바이러스 감염 예방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망 내부로부터 전체 시스템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연구원은 북한 해커들이 금융 사이버 범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해외 사이버 범죄 단체나 조직적 범죄 단체와 공조하거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With or contracting out to either criminal cyber groups or in past reports I've seen also that they might be working with organized criminal groups to carry out particularly ATM transfers because
하 연구원은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이체하는 작업에는 일종의 사람 간 상호작용이 요구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비글보이스 관련 사이버 경보에는 TA-505와 같은 제3자 외부 해킹단체가 협업 또는 계약을 통해 표적 전산망에 대한 초기 침투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하 연구원은 이번 합동 경보를 통해 북한이 외부의 사이버 범죄 세력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 지역 10개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EU의 대북 독자 제재를 자국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6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지난달 30일 이사회가 EU 대북 독자 제재에 따른 개인과 기관의 명단을 확정했고 별도의 10개 나라가 자국 정책이 이사회 결정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의 약속을 주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0개 나라는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몰도바
연합 대비태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뭔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와서 그 FOC 검증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 정도 수준이지 딱 검증을 위한 훈련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공식적인 형태의 훈련은 내년으로 넘어갔다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군 당국은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 때 재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엔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전작권 전환이 문 대통령 임기 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지휘소 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미한 연합군이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등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의 의지대로 상시 전투태세 유지와 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신종 코로나로 인원은 줄고 야간 훈련이 생략돼 규모와 내용 면에서 예년보다 축소됐습니다. 북한군은 집중호우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하계 훈련 규모를 축소했고 이번 훈련 기간 미한 군 당국을 긴장시키는 특별한 군사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일부 선전 매체를 통해 전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훈련 중단을 촉구했을 뿐 당국 차원의 공식적인 비난은 없었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일단은 국내 정치에 집중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본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김정은의 선택 같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이미 규모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으니까 크게 비난하지 않고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본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한연합훈련 시작 전날인 지난 17일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6대의 폭격기를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에 출격시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했던 새로운 전략무기가 조만간 출현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대선 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두 정상이라 하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월까지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은 북한이 조만간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that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e North Korean Party newspaper said that Kim announced that there was going to be.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27일 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중으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할 것이라는 연초 노동신문의 보도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핵실험 혹은 신형 전략무기 공개가 없었지만 이런 사실이 김정은이 자신의 계획에 진지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오른 점을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If you're elevating an individual to a key position, it means that there's a reason behind it. Sometimes it's palace politics.
특정 인물을 중요한 위치에 올릴 땐 그에 맞는 이유가 있으며 리병철 부위원장은 분명 김정은이 원하는 구체적인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리 부위원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주역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리 부위원장이 2016년까지 김 위원장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 매번 함께하고 2017년엔 미사일 시험 후 김 위원장과 끌어안거나 함께 담배를 피는 등 매우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가 공개될 수 있으며 미 대선 이후에는 실제 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한 직후 다탄두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면서 이것이 초래할 영향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도 오는 10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I still think ICBM or nuclear test is unlikely before the election because they probably still want Trump to get re-elected. And they don't want to cross.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ICBM이나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길 원치 않는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는 북한에겐 최선일 수 있다고 테리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 대선 이후엔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본격적인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차 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발에 나섰던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North Korea cannot help themselves. right? They did it after Obama. They did it, what, 36 days after Trump, they did something. They just cannot help themselves.
차석자는 통상 미국의 새 행정부는 취임 후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발표하고 이때 북한은 무언가를 터뜨린다면서 이후 대북 정책은 북한의 행동에 맞게 강경한 방향으로 형성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리 연구원도 대선 이후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면서 북한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초기 시절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북한과 관여를 하고자 했던 오바마 행정부를 자극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략적 인내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직 당국자들은 10월 서프라이즈로 불리는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가능성을 낚여봤습니다. 칼로스 카스 전 담당관은 의미 있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선 미국이나 북한 어느 쪽에서든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이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봐온 행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 would have to be too much of a shift by one side or the other that really wouldn't really comport with what we've been seeing.
테리 연구원도 이미 9월에 접어들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상회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차석자는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면서 솔직히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 두 정상이란 측면에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에서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은 2,700여 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세계보건기구 평양 사무소장이 전했습니다. 또한 신의주를 통해 진단키트 2만 5천 개가 추가로 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세계보건기구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8월 20일 기준 2,767명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신종 코로나로 인한 누적 격리자 3,965명 중 29,961명이 격리 해제됐다며 이 가운데 외국인이 3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격리자는 1,004명으로 모두 북한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성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 의심 사례와 관련해선 아직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성에서 해당 탈북민과 1차, 2차 접촉한 주민 등 3,781명은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말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여전히 북한의 모든 국경이 아직도 닫혀있는 상태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견된 중국 다리랑에서 들어오는 배가 없기 때문에 남포항으로 물품이 들어오는 것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신종 코로나 관련 물품만 신의주와 단둥 국경을 통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신의주에 신종 코로나 진단기 2만 5천 개가 도착했고 소독 절차가 끝나면 평양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해 유전자 증폭기 6대와 산소 제조기 20대, 적외선 체온계 600개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장마철 홍수와 제8호 태풍 바비 피해와 관련한 질문에는 석 달 동안 북한 주민 만 명의 보건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응급 의료 키트와 대피소 관련 물품, 콜레라 키트를 준비해뒀다고 답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이어 북한 당국이 이번 주 초 상황 점검 후 태풍에 대비한 전염병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달 초 장마철 홍수로 큰 피해를 본 상황에서 태풍 바비가 북상함에 따라 태풍 경보를 내리고 24시간 비상 통보 체계를 가동하며 피해 예방에 주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최근 장시간 태풍 특보와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전한 것은 기존의 보도 관행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태풍 대응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북한 황해도 지역에 상륙했던 27일 아침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태풍의 이동 경로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태풍 8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풍 8호의 중심으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황해남도 옹진군에서 5시 현재 초당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가로수들이 꼬꾸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은 강풍으로 뿌리채 뽑힌 가로수와 길가로 꼬꾸라진 전신주는 물론 외벽이 뜯겨나간 백화점 건물, 또 사람 무릎까지 차오른 물로 침수된 도로와 자동차 등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비옷을 입은 채 취재진이 강풍 속에서 힘겹게 우산을 움켜쥔 채 현장 상황을 중계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는 대동강만에 자리 잡고 있는 누룽나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이 태풍 바로가 지금 평양시와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 바람 속도가 점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26일 오전부터 다음날까지 24시간 동안 이런 태풍특보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북한 예술영화가 정규 편성된 새벽 시간에는 중간중간 방영을 끊고 태풍 속보를 진행하는 한편 영화가 나가는 와중에도 화면 하단에 자막을 통해 태풍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가을 태풍 링링이 지나갔을 때도 관영방송을 통해 두세 시간 간격으로 재난방송을 내보내며 피해 상황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더욱 확대한 겁니다. 북한 매체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마틴 윌리엄스 스팀슨 센터 개건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24시간 이상 방송을 이어간 것은 처음이며 태풍 피해 현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내용 면에서도 새로운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Some of this video was probably only an hour old when it was broadcast on KCTV.
일부 피해 관련 영상은 불과 방송 1시간 전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모든 것을 철저히 기획하고 검열한 뒤 보도하는 북한 매체의 관행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만 소개된 피해 현장이 낙후 지역이 아닌 백화점 건물 등 도시 지역에 집중됐고 다른 국가의 태풍 피해 상황도 비중 있게 소개했다며 이는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조선중앙TV의 이번 태풍 특보가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주재한 회의에서 태풍 대비 강화를 지시한 것에 대한 관계 당국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북한 매체들이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피해 지역에 구호품을 보내는 등 당국의 지원 소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부 해외 언론인과 북한 연구자들도 북한의 이번 태풍 보도를 주목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제방송인 CGTN의 뉴스 프로듀서는 자신의 트위터에 새로운 방식 조선중앙TV가 태풍 피해 지역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기자가 현장에서 생중계한다면서 태풍과 홍수가 북한의 올해 농사와 식량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아이단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 대학교 박사는 트위터에 이런 투명성은 북한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길 바란다며 경제 통계 발표와 정확한 예산 등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가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지원이라는 도덕적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 하지만 이를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풀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26일 발표한 북한 경제적 압박의 퍼펙트 스톰에 직면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에 의료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국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취한 국경 봉쇄, 또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력이 크지 않은 개개의 태풍이 다른 자연 현상과 합쳐져 엄청난 파괴력을 뿜게 되는 현상인 퍼펙트 스톰에 비유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지속적인 대북 지원 제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신종 코로나 위기와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도적 지원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인도적 지원이 대규모 식량 지원이나 경제 재건 지원과는 구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모니터링이 따라야 하는 대규모 식량 지원이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나가야 하는 경제개발 지원과 달리 인도적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북한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인도적 지원을 얼마든지 제공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닝 연구원은 지원이 전달되는 시점에서부터 사용되는 시점까지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더 공개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해 북한 정권이 이를 수용토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should be very vocal in all of our outlets. That we're offering this aid.
미국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이 북한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그런 전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s a false assumption. Kim Jong-un
연구원 역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북한을 협상장에 다시 끌어들이도록 하는 것을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Probably not. The remote possibility that
인도주의적 지원이 어떤 형태로든 제재 면제로 이어지지 않는 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숙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만약 인도적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면제한다면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것을 내놓지 않고도 협상장에 나오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북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에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가 북한 인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됐습니다. 이 단체는 2003년, 2018년 UN과 협력하는 싱크탱크라는 지위를 얻은 이 단체는 북한의 수용소 폐쇄, 국경 개방,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에 있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인턴 프로그램인 청년 전문가 글쓰기 프로그램 YPWP를 시작해 지난 6월부터 매주 다양한 내용의 기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인터넷 블로그에는 미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 대학원생 등 다양한 학문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기고문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북한 장마당의 여성의 진화, 북한 장애인 신원 상실, 해외 노동자들 윤리 전략적 문제, 미수를 통한 북한 수용소 폭로, 벌받지 않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으로 주제도 다양합니다. 주제는 인턴들이 자유롭게 정하는데 각자 다른 이유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에밀리 스퍼 씨의 기고문은 다운 증후군 신드롬을 앓고 있는 형제를 둔 그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이 반영됐습니다. 북한 장애인의 인권을 주제로 기고문을 쓴 스퍼 씨는 VOA에 북한의 장애인들은 신원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It's often said that North Korea has improved its disability rights, but I think the improvements are very limited and they don't show us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The reality i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often severely mistreated, removed from their families, tortured, and even killed.
스퍼 씨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를 통해 북한 내 장애인의 인권 상황이 나아졌다는 증거가 있다면서도 인지장애인들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등 북한의 장애인 인권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적었습니다. 북한 교육의 문제점을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독재의 도구를 쓴 백하영 씨는 북한에서는 교육이 개인의 성장과 자기 실현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릴랜드대 석사학위 과정에 있는 백 씨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와 이념에 어긋나는 북한의 교육은 그 자체가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상 의무 교육을 12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것으로 선전을 대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독재 체제의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결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무상 의무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학생들에게 사상을 주입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은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 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북한 인권을 알게 됐다는 스티브 김 씨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문화 교류와 외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는 그 전략으로 과거 베트남과 미국의 문화 외교, 중국과 미국의 핑퐁 외교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15명의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관심사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김 씨는 VOA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인물들을 만난 경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HRNK를 통해서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님과 그 외 마이클 커비 전 UN COI 위원장님 그리고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를 이렇게 온라인 화상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의 직접적인 그런 인사이트풀한 정보도 듣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있어서 세계를 향해 관심과 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악행에 반대하면서 일선에 싸우시는 분들인지 직접 보고 들으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떻게 공조가 필요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저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여성 성폭력 문제를 주제로 글을 쓴 KT 원키 씨는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실에 앉아서 배울 수 없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learned so much from Director Greg and the other members of HRNK that I would not have been able to learn from research or classroom experience.
이들은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위협과 구제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과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탈북민의 증언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꾸준한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해 인권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워야 하며 이는 결국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대북 압박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단체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새로운 접근에 영감을 받았고 무엇보다 이들의 연구 성과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많지만 뭐 유엔에서도 활동하고 뭐 그렇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죠. 젊은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나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키우고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그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30년 전 공산국가 루마니아가 한국과 외교를 맺으면서 장학생으로 선발돼 한국에서 공부한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당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을 때 인간 안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북한 인권운동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북한도 동구권 독재 국가들처럼 분명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난의 행군을 지켜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다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인간 안보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되고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을 위해 이름 없이 뛰는 사람들이 많다며 북한의 인권 개선은 쉬지 않고 꾸준히 갈 때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물론 모두 다 대북 인권 보호 활동가들이 될 수도 없지만 나중에는 모두 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에 큰 변화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1년 후이든 5년 후이든 20년 후이든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이 친구들을 키우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평양 흐리고 비가 내리고 아침 최저 기온도 낮 최고 기온 28도, 남포 비 내리고 최저 23, 최고 28도, 신우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8도. 강계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22도, 최고 28도. 해주 흐리고 가끔 비 내리고 최저 24도, 최고 28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8도. 장진 흐리고 한때 비, 최저 18도, 최고 24도. 해산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7도. 원산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9도. 청진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7도. 선봉은 구름 많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오전에 1 내지 2m, 먼바다는 오후에 1 내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뉴욕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늘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 위대함의 파괴자가 될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한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바이든의 미국에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은 미국 영혼의 구세주가 아니라 미국 일자리 창출의 파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미국의 파괴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동안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선거 공약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임기 안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재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상 이유로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도쿄 총리관제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임기가 1년 남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직 사임 이유에 대해선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정기검진에서 재발 증상이 발견돼 직무 수행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차기 총리가 정해질 때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07년 1차 총리직 수행 당시에도 지병으로 사퇴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서로의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중국이 파라셀 제도, 중국명 시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군사행동을 증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또 미 국방부가 지난달 중국의 이 지역에서 군사화와 이웃나라들에 대한 위협에 대해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사활동 확대를 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어제 인민해방군이 시사군도에서 중국 영해를 침범한 미 군함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이 남중국해에 문제를 거듭 일으켰고 항행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패권을 행사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이런 종류의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 조종사가 탑승한 F-16 전투기가 미국에서 공중급유를 받는 사진을 공개했다고 타이완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이날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 재타이완협회가 전날 페이스북에 미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공중급유 훈련을 받는 F-16 전투기 사진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재타이완협회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전투기들은 미국이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타이완에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미국과 타이완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안보 협력 활동에 다면적인 성격을 부각하는 활동을 보였다면서 사진을 기재했습니다. 또 8월을 미국과 타이완 안보 협력의 달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전파 하마스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 전투기와 탱크가 가자지구의 하마스 테러 조직의 지하시설과 군초소에 밤새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사된 방화풍선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주장했습니다.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향해 로켓 6발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자국의 방공 시스템 아이돈 돔이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도 로켓 공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중국이 첫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바이러스 존재를 처음 보고한 사실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했으며 중국보다 더 일찍 다른 나라에서 나타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중요한 동맹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8일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 매년 독일 선거 이후 미국과의 향후 협력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나토가 안보 정책의 중요한 동맹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는 미국에서 선출된 어떠한 대통령과도 함께 일할 것이라면서 두 나라는 유사한 가치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